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1기획 크게 빗나간 광고비 매출 예측의 함의입니다. 얼마 전 발표됐던 제1기획의 2018년, 19년 매체별 총 광고비 자료 다들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관련한 기사도 제법 나왔었는데요. 벌써 디지털 광고가 방송 광고 시장까지 넘어섰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혹은 또 왜 신문 광고는 아직도 이렇게 탄탄한 걸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도 좀 있을 테고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좀 다르게 봤던 건 이 수치의 변화가 어떨까,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이 통계 보면서 그전 자료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블로그, 이 제1기획의 블로그에는 매체별 광고비 통계의 그 테이블 자체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보도자료를 텍스트로 이제 정리한 수준이긴 했었었는데,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분석하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일보를 비롯한 몇몇 군데에서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18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던 부분은 그 매년 결산을 하면서 그 해에 이렇게 지난, 그러니까 바로 전해에 광고비를 결산을 하면서 그 해에 광고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시장이에 대한 전망들을 제1기획 계속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에는 2018년 광고비 매출을 결산을 하고 2019년의 광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흐를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그러면 2018년에 예측했던 것과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 결산이 됐던 것의 차이는 과연 없었을까? 그걸 보면 제1기획이 실제로 생각했던, 전망했던 것과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갔던 것 사이의 차이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의외였던 건 오차가 좀 컸던 겁니다. 물론 전 제1기획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에 그들이 야심차게 제시했던 이 다수의 전망치가 사실 큰 오차를 기록하면서 빗나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나름대로의 시장 판단에 따라서 전망치를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그 노력 자체를 우리가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차이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요, 가장 큰 부분, 오차가 가장 컸던 이 시장, 그 광고 시장 영역이 디지털 모바일 광고 영역이었습니다. 제1기획은 디지털 모바일 광고가 2018년에는 대략, 잠시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5% 성장할 것이라고 2018년 초에 예측을 했는데요. 근데 2018년 결산을 해보니까 무려 26.4%가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사이에 오차만 14%가 넘는, 거의 15%나 된다라는 의미죠. 비슷합니다. 라디오 광고의 오차는, 이렇게 전망치와 실제 결산 자체의 오차는 12.2%, 그리고 지상파 TV 광고의 오차는 10.7%, 잡지 광고의 오차는 9.2%포인트, 극장 광고의 오차는 8.2%포인트. 자, 앞에 제가 퍼센트라고 얘기했는데 퍼센트포인트입니다. 예,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의 차이는 잘 아실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요 매체 광고 영역에서 10% 포인트 내외의 전망 오차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분야별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디지털 모바일 광고 쪽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을 했고, 그 뒤를 따라서 라디오 광고, TV 광고, 그 다음에 TV는 지상파 TV입니다. 그리고 잡지 광고, 극장 광고 이런 순이었습니다. 사실 이 단일 매체 광고 시장으로는 가장 큰 영역이 한때는 지상파 TV 광고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법 큰 이 오차가 발생을 했던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제일 기획을 비판하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함의를 끌어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디지털은 제일 기획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지상파 라디오 광고 시장은 제일 기획이 전망한 것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2017년 쪽을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아직 하진 않았는데 몇 개만 비교를 해보면 이 또한 오차가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영역도 비슷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제일 기획은 올드미디어 광고의 성장 전망치를 조금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었던 것 같고 디지털 미디어 광고 시장의 성장치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경향성을 사실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경향성들을 들여다보면 제일 기획이 2019년에 광고 시장 전망치도 내놓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뉴스로 보도하신 언론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 특정 오디언스들한테 하나의 어떤 주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광고 매출 지상파 TV의 광고 매출 감소세가 사실 너무나 빠르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상파 이 TV 아니 이 언론사가 이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 광고의 시장도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획 예측지의 거의 한 두세 배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신문 섹터하고는 좀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문은 보합세거나 감소세이긴 하지만 그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값입니다. 방송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런 이 통계들을 놓고 봤을 때 미래 수익을 위해서 디지털 쪽의 안전판을 저는 지상파 방송사에 계신 리더들이라면 조금 마련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 비중에 걸맞는 예산이 디지털 컨텐츠 개발 쪽으로 배정이 돼야 됩니다. 광고 이외에 디지털 수익원을 탐색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작은 결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디지털적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전 1분기 중에 준비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시장의 핏을 확인할 수 있고 시장의 핏을 확인한 대로 수익을 탑재해서 수익의 성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전 1, 2분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간 광고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전략은 전략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해해야 될 것은 이 TV 지상파 TV 광고 시장 전반이 사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성장세로 돌아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연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낮추는 데는 분명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전략대로 가서 어느 정도 메꿔 가고 그 반대로는 디지털 쪽에서 컨텐츠 개발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커지고 있는 모바일 시장의 모바일 광고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중간 광고에 싣는 에너지의 일부만이라도 디지털 컨텐츠 전략에 배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신문사에서 리더로서 계시다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먼저 제일기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 전망치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엇나가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신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끌어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 신문 광고의 뭐 보합세, 하락세가 사실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걸 감안하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어느 시간만큼을 우리가 벌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로 따지면 모래시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단부에 남아있는 모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현재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여러 실험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조직은 지금 급하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조직도 있을 테고요. 한쪽에서는 어떤 조직은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속도 조절을 제일기에게 얘기한 그 어떤 원인들을 파악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우리의 실험들이 진행되는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직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테고 어떤 조직은 조금 더 내실을 가지는 실험, 조금 더 탄탄한 실험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런 여유가 있다고 해서 디지털 쪽은 안 가도 돼. 뭐 저는 안 해도 돼. 디지털 실험을 우리가 좀 도외시해도 돼. 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제일기에게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한 함의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혹시나 뭐 제일기에 계신 분이 좀 듣고 있다면 저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통계를 사실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주는 기관들이 잘 없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 산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누가 전망을 해도 심지어는 제가 뭐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고 이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그 예측 모델 자체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어스들이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여하튼 이거를 집계하고 시장에 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